예, 오늘 Q&A는 제목을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는 어느 교회 나가도 많이 합니다. 예, 한 하나님이 계세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한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드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거나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주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 드릴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또맨 끝에 기도 끝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또 우리 아들 하나님의 인격체를 두고 예수라는 걸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의 그 인격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혹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하고 기도하거나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성령님 무슨 부리는 종이나 아니면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무슨 뭐 성령님이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너지. 기다 이거예요. 기. 이런 거지. 인격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 또 오순절 교회 가면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성령 대폭발해 갖고 아버지 아들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다 성령님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그 뭐라 할까 극과 극이 오고 가는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킹잼 성경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 더 스피릿으로 이제 써 있는데 그더 스피릿에 S가 대문자로 돼 있는 게 그게 성령님입니다. 영어로는 또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기도 하고 또 홀리 우리 킹잼 성경 같으면 홀리 고스트로 표현이 돼 있어요. 홀리 고스트.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한 100여 차례 나오고 신약 성경에 261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 56회, 사도행전에 57회, 바울서신에 112회, 나머지 36회 해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360번 정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닌 어떤 에너지나 흐름, 뭐, 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성령님은 인격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라고 얘기할 땐 영어로 우리가 per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erson. 저 사람은 인격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person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펄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개 보고 펄슨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꽃 이런 거 보고 저 사람은 펄슨이야. 저 꽃은 펄슨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이 펄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 자신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과 그다음에 천사들 이런 존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펄슨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슨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특별히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다 남성 대명사 he를 사용합니다. he. 여러분 he 다 배우셨죠? 중학교 다니실 때 h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번 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실 그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구절만 보여드리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령님은 성경에서 다 히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히로 표현된다 한 얘기는 남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생각하실 수 있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의지가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저기 마케도니아 저 지역으로 가라 이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금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 지정의를 가진 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래야 진정한 의미에 이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이런 거는 말을 못합니다.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쪽 가자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안디옥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해서 선교의 일을 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장 3장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예. 또한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신자는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도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신음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나 무슨 바람이나 기 뭐 이런 것이 성령님이 될 수가 없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고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성령님 성경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분으로 표현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표현되어 있으시고 시편 139편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33장, 창세기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 40장, 요한복음 1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고 그 중에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만 갖다 베드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쩌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냐. 왜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땅이 남아 있었을 때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그럼 3절과 4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3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성령님께. 근데 4절은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래서 하나님,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그런 장면 가서 보시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그런 성령님 나오시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아까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즉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킹잼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기 위로자 17절에 영다 고딕체로 돼 있죠.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다 이게 대문자로 표현이 되면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이 된 것은 인격체 중에서 누구 가리킬 때만 그렇게 표현이 돼 있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분명하게 아드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로자 곧 성령님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을 두고 그리고 침례를 줘라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가서 보시면 보통 교회에서 이제 많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구조를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엔 삭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킹제임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도 가서 보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그대로 더 파더 이렇게 돼서 파더의 F자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과 더 워드 이렇게 돼서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더 홀리 고스트 해갖고 이세 분이 하늘에서 증언하고 계신다.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These three are one. 명백하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데 NIV나 개역성경 이런 걸 이런 책에는 이런 것이 이제 빠져 있어요. 여기도 가서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님. 세 분이 하늘에 증언하시는데 이세 분이 하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걸 살펴보게 될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이름과 호칭이 성경 가서 보시면 한 13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하나 이제 말씀 드려볼 테니까 내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엔 은혜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엔 영광의 영, 로마서 8장 2절 등에는 생명의 영, 즉 죽음과 반대가 되는 생명의 영으로 성령님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는 약속의 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시는 그런 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4절에는 거룩함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믿음의 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통 이제 사역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그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신약시대에만 일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신약시대에만 갑자기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주공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같이 일하세요. 성경 관련 사역도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 개역 성경처럼 예언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거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대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이걸 내가 내고 싶어서 성경 기록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배경과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 이 창조 사역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경 관련 사역 하시며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 사사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왕들의 시대,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 여기 이 마귀와 관련해서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마귀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일생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스태가 됐다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스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님으로 끝나는 그런 생애라고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사역이다. 그 두 가지를 더 줄이면 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꾸짖고 확증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꾸짖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없으시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꾸짖어 알려주시고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 우주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약 6천 년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때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 전부터 이 세 분이 공존하시고 동일한 그런 파워를 가지시고 동일한 위엄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해 오셨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그런 걸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원히 있다가 드디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 차원이 들어서고 이제 결국은 이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영원히 이제 열리게 되는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그 기간을 셋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셋.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어느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되 특별히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예, 이 아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몸소 보여주시며 예,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돼 있는 예, 그와 같은 시대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약 38년 반 동안 계시던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며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열흘이 지나서 그래서 오순절날이 충만히 딱 차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 누가 내려오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내 교회가 눈에 이렇게 보이게 드러나게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면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의 많은 부분의 핵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 시대의 지금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사실인데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서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 예, 요한복음 16장 가서 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진리의 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이미 오류의 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류의 영에 빠져 있다. 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온화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부흥에 가면 뭐 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뜨겁게 뛰는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가서 찾아보시면 성령님 항상 어떻게 일해 온화하게 부드럽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14절에 그분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를 성령 하면 그거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면 누가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걸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죠? 가명이랑 성령 대폭발, 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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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길로 성령을 이야기하면 거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만 높이는 일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는 일을 하세요. 말씀을 높이는 일만 하세요. 본인은 낮추신단 말이에요. 본인은 낮추세요. 본인은 항상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인 것을 확증해 주실 때에도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예,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난장판이구나, 시체처럼 다 뒤집어져 있구나 이러면 이건 장의사에 온 거구나, 이렇게 장례 집에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귀가 있는 데지. 예, 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그건 마귀가 있는데요. 거기 무슨 뭐 헤븐이 타치다 뭐다 해서 시체처럼 다 뉘어놨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고서 무슨 성령률 받는다 그러고, 예,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저분한 데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모든 일이 아름답고, 그렇죠? 예,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누가 봐도 아, 정말 여기가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런 곳이구나, 평안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데래야 그게 성령님이 계신데고, 이렇게 벌써 봤을 때 인위적으로 뭘 조장을 해서 그냥 막 뭐 음악을 빵빵 틀어놓고 해갖고 사람 돌아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건 마귀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막 꽝꽝꽝꽝 해갖고 귀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씀 들으라고 할 땐 다 졸고 이렇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다. 누구를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가 다 성령님께 기도 안 하죠. 누구에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끝날 때도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도 성령님이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시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뒤에서 속에서 우리 영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지.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누구에게도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구약시대에는 내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내주, 이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이게 이 신약시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예. 더구나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를 거의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5세기, 16세기 마르틴 루터나 요한 캘빈 그렇게 명석한 성경 해석가도 요한계시록 이런 거 하면 손 다 들었어요. 이거는 다 뭐 영적인 뭔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거, 그 이해하는 것 자체를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봉인을 하세요. 누가 봉인을 하냐? 여러분 자루가 이렇게 있을 때 자루에서 물건이 나가지 못하듯 끈으로 꽁꽁 동여매는 걸 봉인한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체를 하나님이 봉인해 주세요.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걸 누가 해 주시냐? 성령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꽁꽁 묶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성령님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꼭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 씨가 이렇게 만나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이 합쳐져서 사람을 태어나게 해요. 중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중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성령 침례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가 일어나. 침례는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으로 잠겨도 푹 잠기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계시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여러분, 중생시키는 그와 같은 그 사역, 그거는 몇 번 일어날 거예요. 일생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예. 성령님의 침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도 영원토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일평생을 통해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그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성령님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자꾸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성령 충만하게 일이 발생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자꾸 살게 되면 그럼 성령 충만의 도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육신의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새사람과 옛사람, 이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한은 옛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충만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읽으면 성령님이 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거 주잖아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책망도 도를 자꾸 지나쳐서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될 때는 징계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징계가 임한데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구원 받고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죽이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징계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탐여하다가 어떻게 병든 자도 많고 어떻게 죽은 자도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구약시대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한 200만 명이 이집트 탈출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남자들만 생각해 보세요. 20살 이상 넘는 남자들이 6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모세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59만 9,998명이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라와 같이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 계속해서 내내 반복이 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까지 이루게 되면 성도인 경우, 심지어 모세의 경우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인격체. 그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는 거, 지정의. 그렇죠? 그 지정의 중에 특별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속삭이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젯밤에 성령님에게서 음성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성령님, 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러한 이러한 그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건 좋지만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 안으로 또 죄를 보여주시고 또 의로운 삶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의 심판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구약부터 창조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모든 일이 사실 성령님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일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특히 신자들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의 침례사역, 성령님의 내주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의 중생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영원한데 충만사역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Q&A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